내일이 어떤 날인지 아마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이 나라가 침략의 손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치하에서 35년 동안 고통받았던 우리나라가 계산해보니까 35년이 맞더라고요. 광복을 맞이한 지가 벌써 75주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일역에서 광복절이라는 단어를 확인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왜 국권의 회복을 염원하면서 광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을까? 광복을 한자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빛광자에 돌아올 복자. 빛이 돌아왔다. 빛을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일제의 침략에 대항해서 단지 해방을 넘어 주권과 국토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1914년 결성된 대한광복군이 이 단어의 모태가 되었고요. 49년 초대정부는 우리나라가 이것을 이루었음을 확정하고 선포하는 의미로 독립기념절 대신 광복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추상적일 수 있음에도 광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당시 우리 민족에게 이 장래가 너무나 어두웠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권을 잃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체성이 자꾸만 사라지고 소망마저 잃어가던 시기, 이 나라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빛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광복이라는 단어를 택하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염원하던 독립은 이루었음에도 이 나라와 백성들이 원하던 진정한 빛은 쉽게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국권을 찾은 후 불과 5년 만인 그 5년 만에 나라 전체가 전쟁의 포화로 뒤덮인 채 남북으로 분단이 돼서 2020년인 지금까지도 다시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역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났습니다. 광복을 그렇게 원했건만 지금 북녘 땅에는 빛이 없습니다. 지금 인공위성으로 촬영된 이 사진으로 보이는 어둠보다 더 북녘 땅이 깜깜한 이유는요, 그 땅의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 그리고 신앙조차 막아버리는 그런 폭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쪽은 어떨까요? 외적으로는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대로 어느 곳 이상으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빛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빛과 소망을 비추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빛은 영적인 빛이기 때문입니다. 국권을 찾은 지 오래이고 세계 10위 근처에 그런 경제력까지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은 여전히 목표 없이 방황합니다. 자살률은 여전히 OECD 1위이고 지역 간, 세대 간을 넘어서 이제는 성별 간으로까지 서로 갈등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자문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요, 이 땅의 영적인 빛, 영적인 광복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고 있는 그 출발점이 되는 그런 중요한 만남의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시고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명령하시는 유명한 구절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광복이 언제냐라고 묻으신다면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앞이 보이지 않던 시절,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 다시 부르시고 빛을 허락하셨던 바로 그 시간. 그래서 이 떨기나무의 부르심은 모세의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소명의 회복이나 아니면 개인의 역사로 축소화될 수가 없다고 믿습니다. 이 만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타오르는 떨기나무처럼 다시 빛을 발할 수가 있었고, 단지 국권의 회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롭게 준비되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을 맞이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보시면요, 단지 출애굽, 즉 이스라엘의 국가적 독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빛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지 국권만을 되찾거나 혹은 물질적인 풍요를 채우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라 전체 그리고 적어도 성도들에게 영적인 빛이 회복될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영적인 빛은 충만히 채워져 있을까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영적인 빛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확인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면서 이 시대에 진정한 빛으로 세워지고 또한 소금으로 세워지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광복, 영적인 빛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 질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어떤 능력의 문제보다 정체성의 문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의 불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은 사실 그가 과거에 속했던 모든 집단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상추는 계속해서 모세를 괴롭히면서 그가 누구인지 스스로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는 인생의 첫 40년을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왕자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던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모든 문명의 중심에 있었고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원하는 모든 것과 또한 명예를 또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왕이 될 만한 직계자 왕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감히 누구도 그를 쉽게 무시할 수 없었고 당당하게 나는 애굽 왕가 소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모세는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친어머니이자 유모였던 요게벳이 가르쳤을 민족적 정체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 공주의 아들임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어렴풋이라도 언젠가는 내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사명의식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장 11절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형제.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자기 형제라고 표현된 이 구절 속에서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죠. 근데 결국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 형제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인을 죽였는데 애굽인들은 오히려 그를 형제로 인정해 주지 않고 히브리인들은 오히려 그를 형제로 인정해 주지 않고 애굽인들에게 살인자로 쫓기는 그런 신세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모세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표류하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일제 침략 35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일본이 끊임없이 시도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정체성의 망각입니다. 조선인으로서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꿔버리며 패배주의적인 역사관을 심어놓고 일본의 위대함만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스스로 자존감을 잃고 내가 누구인지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사탄도 같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게 만들면서 인생 가운데 표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정체성의 문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12절의 하나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대체 내가 누구인데 이 일을 합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대답을 내놓으십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는 지금 내가 누구냐고 자기 인생의 응어리 맺힌 피 맺힌 한 맺힌 전개성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말씀이 모세에게 있어서 아니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올바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함께 하셔야 영적인 빛이 내게 비추고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내가 무엇인지 스스로 발견해야 되고 내가 어떤 집안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에 내 정체성이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겁니다. 많이 있으면 높아졌다고 교만해지고 위세 등등해지지만 내게 그런 것이 다 사라져버리면 쭈그러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요,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다른 것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내가 누구인지 너는 네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모세의 일생을 생각해 보시면요, 크게 세 스테이지로 나누게 됩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왕자로서 40년, 그리고 자기 절제성의 갈등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하다 40년입니다 이제 80에 가까운 나이가 됐습니다. 늙고 지쳐버린 내 인생, 아 여기서 끝인가 하는 순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탄식합니다. 제가 누군데요? 제게 뭐라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기억하세요, 모세의 진짜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그의 인생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빛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또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셨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함께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앞이 보이지 않으신다면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빛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비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요,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진정한 길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세상 가운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빛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물질적인 풍족과 세상적인 향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이 나라도 왜 이 나라가 구원받았고 은혜를 받았는지 분명한 목적과 은혜를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깨닫게 될 수 있으며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영적인 빛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광복, 영적인 빛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답변을 받은 모세는 아마도 만족스럽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요. 그러면 제가 백성에게 가서 누가 보내셨는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저를 보내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중요하니까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전혀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왕자로서 고대 군동 역사에 대해서 정통한 기지식을 가졌던 바로 그 모세가 자신을 지금 부르신 하나님을 아예 모를 리가 없죠. 게다가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미 자신이 누구신지 소개를 하셨어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굳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실 것을 그분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먼저 권위에 대한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저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권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상의 왕들은 누군가를 보낼 때 자신의 이름이 담긴 그 인장을 주어서 이 사람이 왕의 일을 하고 있다, 즉 왕의 권위가 함께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15절 말씀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이 담긴 권위를 허락해 주세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창세기에서 이미 145번이나 말씀을 하셨지만요, 감히 백성들이 망령되이 부를 수 없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근데 이 이름을 말씀하시기 전에요, 하나님은 예상치 못했던 자신에 대한 한 가지를 더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단지 이름에 담긴 권위만이 아니라 지금 모세를 보내시고 함께 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말씀하실 때 굳이 이름 앞에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추가하신 것은요, 모세와 백성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의 핵심 의미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보다 우선 되시는, 또 먼저 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있는 자라는 호칭을 통해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명확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름에 담긴 이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중심에 두는 신앙생활을 더 원합니다. 그리고 중심에 존재하는 나와의 관계 여부에 따라서 종종 하나님을 판별하려 들죠. 나를 중심에 두고 내 기도,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그분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믿을만한 하나님 되는 것이고요. 만일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상한 신앙이 우리에게 은연중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에게도 이런 불신이 조금은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나타나셔서 저 불러놓으시고 저한테 가라 그러시면 제가 어떻게 뭘 믿고 무작정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름을 알려달라, 아니 권위라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엔 제가 말을 못해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들고, 그래도 안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보낼 자를 좀 보내십시오. 왜 거부해요? 솔직히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밖에 답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다면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낮아지고 순종하는 것이 답이에요. 그때 그분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중심에 있는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며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신다면 죄송하지만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의 주소지의 정체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빛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소망하는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상을 놓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서는 빛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인생의 영적인 빛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에 오기까지 하나님 정말 많은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정체성과 더불어 국권까지 잃어버렸던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게 하셨고, 온 국토가 초토화되어버려서 최빈국으로 떨어졌던 최악의 어려웠던 그 6.25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사실 조금만 세계 역사를 확인해 보면요, 이런 전례가 없다 그래요. 지금 국력을 인정받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중동의 산유국들을 제외하면 적어도 100년 이전까지 세계로 호령하던 나라들이었습니다.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를 수 있었던 그런 국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일본이 패전을 극복했다라고 말하지만요, 그들은 한때 아시아를 제패하고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겼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조선 말기부터 국군은 기울대로 기울고 일본의 아예 국권을 빼앗겨버리고 수탈당한 것으로 모자라 전쟁으로 초토화되었던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정작 은혜를 주시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려고 되지 않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그렇게 매달렸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위대하다,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가 훌륭하다라는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부유함을 얻었을지는 몰라도요, 지금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빛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힘 붙들고는 빛이 아니라 멸망의 길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뒤집혀버리고 내리는 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많은 나라들이 잠기는 이 시대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빛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같더냐? 너희가 너희 힘으로 견딜 수 있을 것 같더냐?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내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금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고 내게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더더욱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그분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나됨을 거기서 찾아낼 때 우리 영혼의 빛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동일한 말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기서부터가 진정한 신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 허락하시는 영적인 빛으로 충만하며 세상에 그 빛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광복, 영적인 빛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하여 명령하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하여 명령하신 사명을 이루는 것.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확인해 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로 하노라. 아멘. 그냥 우리 말로만 읽으면 모세에게 차분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절이에요. 하지만 이 구절에 있는 히브리어 동사들을 문법적으로 해석해보면요, 훨씬 깊고 격정적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해요. 뭐냐면요, 내가 진정으로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알았다. 단지 백성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정 없이 지식적으로 아 그들이 힘들구나 라고 이해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분의 감정이 그대로 들어있는 강력하게 움직이시는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 새끼들 아파하고 있으니 그들의 고통이 내게 그대로 전해지는구나. 너희들이 아파하는 그것이 내게 너무나 아파. 나도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8절 말씀처럼 친히 내려오십니다. 하늘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는 그런 인간을 만들기는 했지만 그대로 방치해버리는 이신론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구원하는 내 백성들, 그들의 구원자로서 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또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우리 주님이시죠.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그 백성들의 고통들을, 그 부르짖음을, 그 아픔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마음, 그 사랑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마음을 들은 모세는요, 즉각적으로 올바른 응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아직 모세는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끼지 못했거든요. 아직 완전한 자아상을 회복하지 못했고 스스로 계신 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더 뜨겁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공감 그리고 자신의 온전한 삶을 드리기가 조금 빨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 되는 길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한다면요,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아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내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는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깊이 알고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는 얼마나 주님 앞에 올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으로 충만하지도 못하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채워지지도 못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벽에 갇혀버린 채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맴돌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가진 사랑이라는 게 고작 이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긍휼과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 내가 가진 사랑으로, 내가 가진 빛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뛰어넘을 수가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해 비로소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뜻으로 먼저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백성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부터 소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 영화를 보러 갔다가 아이고 이거 잘못 보러 왔나 했던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영화를 보는데 무슨 절간에 스님들하고 조폭들만 잔뜩 등장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 제목이 닮아야 놀자, 이런 영화였죠.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다가 생각지 못하게 은혜를 받았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절에 주지 스님인가 높은 스님 이게 이 주인공에게 말하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요? 하지요? 하고 딱 봤는데 항아리가 밑이 없어요. 주인공들의 분노가, 이 조폭들이니까 주인공들의 분노가 폭발하더라고요. 아니 이 무슨 중들이 어쩌고 하면서 왜 되지도 않는 걸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어?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밑빠진 독 어떻게 하면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주인공이 답을 찾아내는데 이게 답이에요. 연못의 통째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항아리는 연못물로 가득 차게 되잖아요. 언제나 가득 차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로, 우리 자신의 자긍과 이 한계로는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통째로 던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향해 우리 자신을 온전히 던지게 될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소명들 이루어내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세요. 모세 이후의 삶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 빛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소명에 대한 충성으로 가득했던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빛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사랑에 푹 빠져서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때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을 이루시며 그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소명을 향해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빛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백성으로 가득하게 될 때 이 나라의 영적인 빛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그렇지만 뭐 역사 문제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그들 때문에 분노하고 아니 그렇게 우리나라를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반성하지 못하는 그 모습 보면서 마치 니느웨를 보는 요나의 심정으로 저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 하나님은 저런 나라들 우리 옆에 채워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답답한 마음이 있죠. 근데 문득 제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니느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저 나라들 분명히 사랑하실 텐데 근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우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빛날 겁니다. 이 동북아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엎드리는 나라, 복음의 사명 가운데 기꺼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 가운데 한 걸음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 백성들이 바로 이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 부름받았고 이 민족은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았으며 이 민족은 그러기 위해서 광복을 얻었는 줄 믿습니다. 그 빛의 백성으로 은혜의 백성으로 또는 우리 자신의 삶을 빛으로 드릴 수 있는 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의 빛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75번째 광복절이 내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빛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적인 빛.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빛을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광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확신하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순종하며 낮아지고 또한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때 영적인 빛의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은혜의 삶이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드러나고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우리 앞에 어둡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많이들 힘드셨을 거예요.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다. 게다가 또 작년만 같아도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로 얻었던 그런 은혜를 딱 이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어떤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서로 격려했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올해는 어느 곳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참 어색하실 거예요. 저도 어색합니다. 아, 올해는 정말 아무데도 못 갔네. 이제는 전도도 선교도 점점 어려워지는 방법이 없는 시기일까요? 아까 제가 광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광복을 한자로 이렇게 적는다고 말씀드렸죠. 빛광자, 돌아올 복자. 근데 뒤에 있는 돌아올 복자를 사용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자꾸만 잊혀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이겁니다. 부흥. 같은 한자예요. 하나는 앞에 돌아올 복자였고요. 같은 한자인데 발음만 다릅니다. 돌아올 부자, 부흥. 광복의 복과 부흥의 부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시기에도 여전히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빛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함께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빛은 감춰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빛으로 빛나게 될 때 그 빛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빛으로 충만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그 빛으로 인도하는 그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영적인 빛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다시 한번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또 한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빛 대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